3543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543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로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같이 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우리 서로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 보면서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지만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을 애굽 땅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땅을 가나안 땅으로 비유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에 나일강에서 물을 길어와서 밭에 다 물을 데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늘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즉 사람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만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피를 내려주셔야만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늘문이 닫혀져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죽음이나 마찬가지이죠. 그러니 우리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삽니다. 지난 한 몇 주간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 안 열려도 내게는 열릴 수 있는 문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제 속에 있습니다. 제가 표정이 지금 조금 웃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속에는 비가 내립니다.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하늘문이 열려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늘문이 닫혀 있는가? 엘리야가 있을 그때 당시에 엘리야는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저 외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외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저 외에는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닫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후에 말씀해 보면 갈멜산 정상에 참으로 외로운 모습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소속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엘리야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소속이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참으로 많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하늘문이 닫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하늘문이 닫히면은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하늘문이 닫히면은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하고 커도 의미가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공허한 소리로 메아리칠 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참된 영적인 교류,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하죠. 내가 하나님께 솔직한 내 감정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문이 열리는 이 교감이 끊겨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삶은 위기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떠나서 여러분 혼자 있을 그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설레임과 하나님으로 인한 잔잔한 기쁨이 없다면 지금 내게는 하늘문이 닫힌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때는 위기입니다. 언제나 그러한 시대는 위기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문을 향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야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앞뒤가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리면은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이 하늘문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위기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기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위기가 올 때에 막 떠들지 않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부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닥까지 다 드러내었던 곡물통이 가득 차고 기름병에 기름이 넘치고 그리고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은 바로 하늘문을 여는 사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늘문이 또한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고 있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메말라서 가고 있다면은 이 시대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날 강단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 50여 명 되는 분들이 오셔서 기도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20명에서 한 30분 그 정도 나오셔서 평소에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는 금요일 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TV 보고 앉아 있으면 안 되고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가 금요일 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인사가 있는데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면서 함께 나누는 인사는요. 다음 주에도 오십시오. 그 인사입니다. 다음 주에도 오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행사가 아닙니다. 기도는 행사가 아니라 기도는 삶이죠. 삶이 기도가 되신 분, 기도가 삶이 되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아, 내가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교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들은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 빛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호칭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세상의 것과 바꾸기를 싫어합니다. 요령껏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는 오로지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내게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몰릴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 끝에 보면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을 하려고 그러면은 길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입문도 열릴 수 있고 전문도 열릴 수 있습니다만은 넓은 길입니다. 끝에 가면은 그건 망하는 길이죠. 그러나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시는 것, 이 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엎드리는 사람은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걸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딱 한 길, 이걸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늘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장대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주어주고 싶은데 바로 그 문을 열어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하늘문을 열었던 사람이 엘리야인데요.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엘리야와 같이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길만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하셔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인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고 기다리면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이죠.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의 살 길입니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를 보시면은 사실은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꼭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뭐 장관의 아들, 왕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 부모, 족보, 배경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길르앗에 살고 있는 엘리야 이렇게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다른 조건, 환경 이런 거 잘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을 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사실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을 충족시키셔야 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죠.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저에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잠깐이라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아, 이분에게는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 이분은 도무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분을 돌이키는 것은 정말로 힘들겠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되니까 포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어찌 보면 바보스럽지만 우직하게 하나님께만 기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붙들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이런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약해도 이런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다 안 될 것 같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바보 같은 우직스러운 충직한 그러한 사람. 여러분, 이런 자세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해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 어찌 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책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솔로몬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가 출중했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타국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솔로몬이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인이 정실이 300명이고 후궁이 700명입니다. 총 1000명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때로 무서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엎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전략결혼을, 이 정략결혼을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질 때 그가 취했던 방법이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엎드리지 아니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망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 솔로몬의 그 말로가 아주 씁쓸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는데 이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은 그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잘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체험도 있고 성령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을 하게 될 때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충만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충만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은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자신의 돈벌이를 하는 데 활용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내게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당신은 뭐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위험한 것입니다. 그때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 외에는 내게 없습니다라고 엎드려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 한탕만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들어올 때, 머릿속에 들어올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길로만 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는 평생 이 자세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노회 목사님들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일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멀뚱멀뚱해요. 제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들은 적이 많다고 그래요. 통신도나 목사들이 다 똑같습니다. 사탄의 음성은 잘 듣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들, 추악한 생각들 모두가 다 우리 안에 그하는 죄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핏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기억나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혼에 꽂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말씀이 부딪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내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 그때는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부르짖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 반응을 따라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죽어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 살아나죠. 그러나 말씀이 소나기처럼 폭포수같이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삶의 기근과 시대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에, 깨닫는 것이 없을 그때에는 우리 가운데 위기의 시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께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 건물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타하실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두들기면서 말씀하는 것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또 다른 위기의식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릴 때에 주님의 의도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바꾸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 길이야.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죠.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간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가는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하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가서 이 말을 해라.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강타할 때 불편하기도 합니다.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교회를 그만 나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하늘문이 열리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받으시고 받기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리 시내가에 가서 홀로 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우리는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싶어 하죠. 혼자서 먹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있고 격려하고 끌어주어야 힘든 시기를 잘 지낼 텐데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자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홀로 있는 시간은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을 때는 시끄럽고 그리고 막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을 그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분주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근아 그러시면요.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에 외로움 가운데 있을 그때에 정근아 그러면은 그 음성이 너무나도 크게 들리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외로운 분이 있으면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들려오는 것을 그곳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꾸만 만난다고 해서 허전함이 채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채워집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감격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외로움이 몰려올 때 그래서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시네가에 숨은 엘리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밥 먹는 문제였습니다. 당장 먹어야 할 떡이 필요했습니다. 생존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먹고 입고 쓰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내가 먹을 수 있다. 엘리야는 먹을 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서 먹을 것을 주셨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걸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먹을 거 아닙니까? 먹을 문제이고 입을 문제이고 사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내게 맡기라고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에 가르쳐주신 기도에 보면 이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먹는 문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발버둥을 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버리시면 먹을 수 없습니다. 입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끝에 갔더니요, 놀라운 사실은 그 끝에 길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대신 주님께서 그 끝에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 길 걸어가게 하시죠. 하다못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십니다. 다른 문이 다 닫혀도 하늘 문만 열려있으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힘들어도 생존의 문제 맡겨야 됩니다. 제가 세 자녀를 제 손에 딱 안고 있으니까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딸아이를 서울에 보내고 나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딸아이를 서울에 보내놓고 어떻게 살까, 그 이쁜 아이를, 그 아이를 서울에 보내놓고 이 아이가 과연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약한 아이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잘 먹고 입고 살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다 맡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돌봐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아이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것, 자녀를 한번 떨어뜨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서도 피할 길을 내십니다.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져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내 생존을 맡기는 사람은 그 속에서 길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먹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뜬구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사모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하늘문이 열려야,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